한번 상상해 보시죠. 청취자님이 속한 아주 작은 반란군 조직이 있다고 치는 겁니다.
네,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네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최고 지도자가 방금 공개적으로 참수를 당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어떤 정치인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였죠.
와,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터진 위기네요.
그러니까요. 설상가상으로 그 서열 2위인 리더는 지금 최고 보안 등급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6명의 중무장한 군인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여서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운동은 그냥 멸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죠.
네, 완전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이 핍박받던 소수 집단이 멸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로마 제국의 인프라를 역으로 해킹하면서 전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믿기 힘든 극적인 반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사도행전 12장부터 14장 강의안이 엄청나게 흥미로운 거예요.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반전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해부도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청취자님, 이건 약간 단순한 고대 종교 문서가 절대 아니고요. 권력이나 인맥 그리고 인간의 아이러니가 아주 복잡하게 얽힌 완벽한 정치 스릴러입니다.
이 시기에 그 초기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확장된 걸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무대를 좀 벗어나야 합니다. 그 1세기 지중해 세계 전체를 관통하던 거대한 정치적 긴장감을 먼저 읽어내야 하거든요.
아, 그 로마 제국과의 관계 같은 거요?
그렇죠. 로마 제국이라는 초광대국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든 생존하면서 자치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유대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잖아요.
네네, 엄청 팽팽했겠죠.
바로 그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핍박받던 한 소수 집단이 어떻게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나아갔는지 오늘 그 진짜 메커니즘을 낱낱이 뜯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톱니바퀴의 중심에 있는 가장 흥미로운 인물부터 시작하죠.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 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저 이 사람 행보를 쭉 추적하다 보니까 막 진짜 현대 포퓰리즘 정치인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아니, 로마 왕제 칼리굴라랑 젊은 시절에 술친구로 지냈잖아요. 그 인맥 하나로 왕좌를 꿰찬 인물 아닙니까? 대헤롯 이후에 최초의 공식 유대인 왕이 된 건데.
맞아요. 근데 사실 단순한 인맥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그리파는 로마랑 예루살렘 양쪽의 생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던 약간 정치적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었어요.
카멜레온이요?
네. 로마에 있을 때는 그리스 문화를 엄청 즐기면서 철저하게 로마 귀족처럼 행동했거든요.
아, 현주와 전략을 쓴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유대에 오면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매일 제물을 바치고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가장 보수적인 유대인 행세를 한 겁니다.
와, 진짜 철저하네요. 다수결의 지지를 얻으려고 얼굴을 바꾼 거네요.
맞습니다. 대헤롯 이수의 유대인들의 반감을 좀 잠재우고 자신의 통치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전략이 바로 그거였어요.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소수를 희생양으로 삼는 아주 고도의 포퓰리즘이었죠.
그 완벽한 희생양으로 아까 말한 초기 기독교 리더들이 딱 걸려든 거잖아요.
네, 비극의 시작이죠.
대중인기를 얻으려고 사도 야고보를 단칼에 참수해버립니다. 근데 유대 군중들이 막 환호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무교절이라는 최대 명절에 베드로까지 체포해버립니다.
명절에 체포했다는 건 다분히 정치적인 쇼를 노린 겁니다.
감옥 보안 시스템도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16명의 군사를 4명씩 4교대로 세우고 베드로의 양손을 쇠사슬로 2명의 군인이랑 아예 연결해서 묶어뒀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철통 같은 감시망이죠.
근데 정작 탈옥 과정을 묘사한 걸 보면 그 굳게 닫힌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나오잖아요. 이거 눈 팬타지 아닌가요?
고대 헬라어 문헌들을 보면요. 문이나 쇠사슬이 스스로 열렸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에우리피데스나 호머의 작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문학적 장치거든요.
아, 일종의 관용구 같은 거군요.
맞아요. 신적인 개입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여기서 키너 박사가 주목하는 건 이 텍스트가 단순히 그런 신화적인 클리셰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디테일이 있나요?
네. 1세기 로마 군대의 4교대 파수 시스템. 그 쿠아테르니오 같은 극히 사실적인 역사적 디테일하고 신적 개입의 소사를 아주 치밀하게 교차시키고 있다는 점이에요.
로마의 그 막강한 물류력하고 이스라엘 신의 권능이 정면으로 쾅 충돌하는 모습을 묘사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는 이 질문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죠?
아니, 신의 권능이 진짜로 개입을 했다면 도대체 왜 야고보는 그렇게 끔찍하게 참수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베드로만 기적적으로 살려주었냐는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이거 총치자님이 들으시기에도 너무 불공평하고 자의적인 결과 아닌가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산다니. 당시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거 엄청난 트라우마이자 논란거리였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흥미롭게도 텍스트 자체는 이 불공평함에 대해서 어떠한 신학적 변명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팩트만 딱 던져주는군요.
네. 하지만 거시적인 역사적 흐름에서 보면 베드로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요?
네. 이 사건 직후에 기독교의 중심축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세계로 급격하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훗날 베드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보수적인 유대 기독교인들을 설득해서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만들죠.
아, 그러니까 보수파와 진보파 사이의 결정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어떤 도덕성이나 믿음의 크기가 생사를 가른 게 아니라 거대한 역사적 목적이 그들의 운명을 갈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와, 그렇게 보니까 또 다르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베드로가 천신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칩시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급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엄청난 스펙터클이죠.
근데 이 장엄한 기적이 막상 인간들의 현실이랑 딱 부딪히는 순간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하하, 그 마리아의 집 장면 말씀이시죠?
맞아요. 감옥을 빠져나온 베드로가 한밤중에 찾아간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잖아요. 거기가 상부도시에 있는 꽤 부유한 저택이었을 텐데.
네, 거기서 교인들이 밤을 새워가며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죠.
상황이 진짜 웃긴 게 당시 건축 구조를 보면 이 부유한 집들은 대문하고 안뜰이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네,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안뜰을 지나 본체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한밤중에 베드로가 밖에서 그 대문을 막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이름의 하녀가 나오죠.
그냥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만 듣고도 그게 리더인 베드로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아, 평소에 엄청 자주 교류했다는 거네요.
네, 당시 신분제가 엄청 엄격했던 로마 유대 사회에서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신분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은밀한 사회학적 단서입니다.
그 소속감은 정말 좋았는데 대처가 너무 어설펐어요. 아니, 로데가 베드로 살아 돌아온 거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정작 문은 열어주지도 않고 안뜰을 가로질러서 모임 장소로 뛰어들어가 버리잖아요.
밖에는 지금 탈옥수 잡으려고 로마 순찰대가 쫙 깔려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베드로는 밖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안에서 철야 기도를 하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믿질 않죠.
맞아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철야 기도를 해놓고는 정작 로데가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 이러니까 다들 네가 미쳤다. 아니면 그의 수호천사나 유령일 거다 이러면서 철저하게 현실을 부정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거 마치 간들이 원하던 한정판 택배를 딱 시켜놓고 초인종이 울리니까 아니야 저건 특비기사로 위장한 유령일 거야 이러면서 문을 안 열어주고 잠가버리는 꼴 아닙니까?
하하, 비유가 아주 정확하네요. 근데 그런 인간적인 모순이 바로 이 기록의 역사적 가치를 확 높여줍니다.
신빙성이 있다는 건가요?
네,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응답이 눈앞에 나타나면 믿지 못하는 그 어설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달려온 여성들에게 제자들이 허탄한 소리 하지 말라면서 무시했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럴 장면이랑 오랑각하게 평행을 이루네요.
맞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후대에 완벽한 영웅담으로 조작된 어떤 프로파간다였다면 기적을 맞이하는 초대교회 리더들의 모습을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불신에 가득 찬 모습으로 그리지 않았을 겁니다.
굳이 흠집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기적이라는 초자연적 현상 앞에서도 철저하게 한계를 드러내는 인간의 리얼리티를 그대로 텍스트에 노출한 겁니다.
와,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서 얼어붙은 문을 막 두드리고 있는 반면에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린 권력자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최후는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베드로가 사라지니까 화가 난 아그리빠가 탈옥의 책임을 애먼 보초병들에게 묻고 모조리 처형해버려요. 이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자기 정치적 무능 덮으려고 한 거잖아요.
네, 권력자의 폭주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무대를 가이사랴의 원형 극장으로 옮기거든요.
가이사랴는 당시 유대 지역의 실질적인 로마 행정 수도였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아주 생생한 묘사가 나옵니다.
어떤 묘사요?
그날 아그리빠는 아침 햇살을 쫙 반사하는 화려한 은빛 왕복을 입고 극장에 등장했다고 해요.
눈이 부셨겠네요.
네. 그리고 그 앞에는 두로와 시돈에서 온 이방인 사절단이 납작 엎드려 있었죠. 이 두 도시가 상업은 발달했는데 식량이 늘 부족해서 유대 지역의 곡물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생명줄을 쥐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그 사절단이 극단적인 정치적 아부를 쏟아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면서요.
참,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과거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게르마니쿠스조차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람들이 자디를 신격화하려고 할 때 나는 인간일 뿐이다 이러면서 단호히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네, 로마 귀족 사회에서도 그런 과도한 신격화는 위험하게 봤으니까요.
근데 아그리빠는 그걸 그냥 넙죽 받아먹고 온몸으로 즐깁니다. 그리고 그 오만의 대가로 성경이랑 고대 기록 모두 그가 뱃속의 벌레들에게 파먹혀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네, 장지란 같은 걸로 추정되는데 고대 문헌에서 폭군에게 주어지는 전형적인 형벌적 죽음의 묘사죠.
저는 이 장면을 딱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요.
네.
소셜미디어에서 가짜 팔로워 수십만 명 사들여가지고 엄청난 권력자인 척 행세하던 인플루언서가 결국 실체가 폭로되면서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캔슬클처의 파멸적인 모습이 딱 겹쳐 보이더라고요.
아, 겉보기엔 화려한 은빛옷을 입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 서사는 당대의 독자들에게 권력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묻는 아주 체제 전복적인 메시지입니다.
아, 체제 전복이요?
네. 자신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스스로를 신으로 착각한 권력자는 가장 미천한 피조물인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끔찍하네요.
반면에 내일 당장 참수당할 운명이었던 무력한 사형수 베드로는 살아남아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죠. 로마의 물리적 권력과 기독교의 영적 섭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역전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서사적 장치입니다.
와, 완전한 권력의 역전 현상이네요. 자, 이렇게 중앙 권력을 쥐고 흔들던 핍박자 왕이 허망하게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만약 청취자님이 속한 조직이 중앙 권력의 핍박을 피해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산시켜야죠.
정답입니다. 탈중앙화죠. 그래서 이야기의 중심은 예루살렘의 밀실 다락방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로마 제국 제3의 대도시인 안티오키아로 확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의 상황은 예루살렘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안티오키아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역동적인 코스모폴리탄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었는데 평소에는 철저하게 분리된 채 각자의 구역에 모여 살던 도시였어요.
끼리끼리 살았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안티오키아 교회 지도부의 라인업을 보면 그 당대의 사회적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누가 있었길래요?
라틴어로 검다는 뜻을 가진 시몬 니게르가 있었는데 북아프리카계로 추정되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역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출신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 리더들이네요.
거기에 바나바와 사울 같은 정통 유대파 학자들도 섞여 있었죠.
그 중에서도 진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인물은 바로 마나엔입니다. 텍스트에 보면 그가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사람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예수를 신문했던 바로 그 독재자 헤롯 말입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유모의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엄청난 측근 귀족이었다고요.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같이 자란 사이인 거죠.
근데 최고 권력자의 측근이 도대체 왜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이 신흥 종교의 리더가 된 겁니까? 노동자 계급에, 북아프리카 이민자에, 그리고 독재자의 측근 귀족까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식탁을 공유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고대 사회의 구조를 완벽하게 역해킹한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역해킹이요?
네.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신분과 민족에 따라 먹는 음식도 식사하는 자리도 엄청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엄청난 금기였습니다.
절대 같이 밥 안 먹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성찬이라는 종교적 의례를 통해서 그 모든 금기를 산산조각 낸 겁니다. 노예와 귀족,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빵을 떼어나는 거예요.
와, 어벤져스급 라인업이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이 엄청난 다양성과 포용성이 오히려 조직을 강하고 유연하게 만들었고요. 그 결과 안티오키아는 그 어떤 문화권의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선교의 완벽한 발판, 베이스 캠프가 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압도적입니다. 다양성이 곧 혁신의 동력이라는 현대 경영학의 원리를 이미 2000년 전에 완벽하게 실현한 셈이니까요.
정말 시대를 앞서간 공동체죠.
이렇게 역동적인 조직에서 마침내 바나바와 사울을 역사상 첫 공식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첫 목적지는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이었어요. 거기서 이들이 섬의 서쪽 끝인 파포스에 도착해서 로마 총독 세르기우스 파울루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총독의 궁전에 머물고 있던 또 다른 인물에 꼭 주목해야 합니다.
마술사요?
네. 바예수 혹은 엘루마라고 불리던 유대인 마술사였죠. 당시 로마 귀족 사회의 문화를 좀 보면은요. 엘리트 지식인들이 동양의 신비한 지혜나 점성술을 가진 유대인 마술사를 개인 고문처럼 곁에 두는 게 일종의 유행이었습니다.
유행템 같은 거였네요.
네.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총독 역시 아주 이성적인 행정가이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인물이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그 마술사가 복음 전파를 막 끈질기게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줄곧 바나바의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사울이 드디어 전면에 확 나서서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키나 박사님은 이걸 파워 인카운터, 즉 영적 권력 충돌이라고 부르시던데 솔직히 이 단어 약간 무슨 마블 영화에 나오는 마법사들 대결 같지 않나요? 1세기 로가세기의 맥락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종교적인 기적을 과장해서 표현한 건가요?
현대의 합리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그냥 신화적인 마법 대결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1세기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들이 실제한다고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아, 세계관 자체가 달랐군요.
네, 총독 역시 엘루마의 그 마술적 힘을 신뢰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사울이 마술사의 시력을 빼앗은 사건은요, 그냥 누가 더 뛰어난 교리를 가졌느냐 논쟁한 게 아니라 누구의 등 뒤에 있는 신이 더 강력한 진짜 통치자인가를 실력으로 입증해낸 사건이었습니다.
아,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준 거네요.
네. 키너 박사님이 강의 안에서 현대의 사례들을 언급하셨잖아요. 아프리카 콩고의 화학 교수인 엠마누엘 무순과 조카들의 주술 극복 사건이나 남아공 람무안 가족의 자정 악령 방어 사건 같은 거요.
네, 그 과학자들 사례요.
그 사례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극히 이성적인 현대 과학자 지식인조차도 서구 사회 밖에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영적 충돌을 삶의 현실로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는 거죠. 고대에만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와,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이 기적이 일어나는 절정의 순간에 사울이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작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게 단순히 이제부터 나는 거듭난 새 사람이다, 이런 종교적인 상징만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시는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독의 이름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딱 내세운 로마식 이름도 파울루스죠. 혹시 바울이 최고 권력자와 동일한 이름을 딱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이 로마의 엘리트 사회에 자연스럽게 동화되려고 했던 엄청나게 천재적인 네트워킹 전략이자 현지화 전략 아니었을까요?
아, 정말 매력적인 통찰이네요. 물론 그걸 너무 얄팍한 처세술로만 해석하기엔 당대 로마 사회의 후원자와 수혜자 문화, 패트론 클라이언트 관계가 훨씬 복잡하긴 합니다.
아,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나요?
네, 하지만 이름의 변화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었다는 통찰은 아주 정확합니다. 유대식 이름인 사울을 뒤로하고 로마식 이름 파울루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유대인들만의 그 좁은 울타리를 넘어 헬레니즘, 로마 세계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문화적 선언이었어요.
총독이랑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엄청 유리했겠죠?
당연히 큰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여기에 엄청난 문학적 아이러니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오, 뭡니까?
마술사 바예수의 뜻이 바로 예수의 아들입니다.
네, 이름 뜻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를 향해 마귀의 자식이라고 일갈하죠. 스스로 예수의 아들이라 부르는 자의 시력을 빼앗아버립니다.
잠깐만요. 눈이 멀었다고요?
네, 과거에 사울 자신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던 그 맹인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뼈아픈 경험이 이제는 거짓을 말하는 자를 향한 심판의 형태로 정반대로 교차되고 있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자신이 겪었던 기적의 심판을 그대로 재현한 거군요. 자, 이렇게 총독을 개종시키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후의 행보는 더 기가 막힙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내륙 진출이죠.
바울 일행은 해안가에 있는 크고 편안한 대도시들을 다 놔두고요.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서 갑자기 북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러고는 타우루스 산맥의 그 험난한 고산지대를 넘어요. 강도 때랑 말라리아가 막 득실거리는 아우구스투스 가도를 따라서 내륙 아주 깊숙한 곳, 비시디아 안티오키아로 향하죠.
정말 험난한 이동 경로죠?
도대체 왜 그렇게 위험하고 험한 길을 뚫고 내륙에 있는 작은 군사 식민지까지 들어간 겁니까?
그 해답 역시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킹과 아주 깊습니다.
아, 네트워킹이요?
고고학적 발굴 결과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바로 그 비시디아 안티오키아 지역이 방금 개종한 세르기우스 파울로스 총독 가문의 근거지이자 막대한 영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헐, 대박이네요.
바울 일행이 목적지를 굳이 그곳으로 정한 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그들은 십중팔구 총독이 직접 써준 추천서를 가슴에 품고 가장 확실한 정치적,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을 다음 타겟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이거 완전 현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청취자님, 생각해보세요. 벤처 창업자가 업계 최고의 거물급 투자자한테서 추천서를 떡하니 받아내고 그 인맥을 발판 삼아서 아우구스투스 가도라는 그 당시 최고의 고속도로망을 타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심지어 그곳 회당에 딱 들어가서 설교할 때도 완전 파격적이에요. 예수가 유대 전통에 따라서 앉아서 가르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울은 그리스 로마 수사학에 익숙한 이방인들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관습에 딱 맞춰서 아주 당당하게 서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청중의 문화적 코드에 맞춰서 자신의 태도와 형식을 완전히 바꾼 거죠.
진짜 미쳤네요.
그 유연성이야말로 바울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적 열정만 가득한 몽상가가 아니었어요. 제국의 인프라를 완벽하게 이용할 줄 알았고 고위층의 인맥을 지렛대로 삼을 줄 알았으며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 메시지를 포장하는 방식을 자유자재로 바꿀 줄 아는 아주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네요.
예루살렘의 그 극심한 억압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어떻게 로마 제국 전역을 해킹하면서 퍼져나갔는지 그 기저에 깔린 치밀한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은 우리는 박물관 진열장 속에 있는 얌전하고 정제된 역사가 아니라 진짜 피와 땀이 막 튀는 치열한 생존과 혁신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네, 아주 생생했죠.
정치적 지지율에 눈이 멀어서 폭력을 휘두르던 헤롯 아그립바는 결국 벌레에게 먹혀 무대 뒤로 비참하게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노예와 귀족이 함께 빵을 나누던 안티오키아 교회의 그 혁신적인 다양성, 그리고 총독의 이름을 잇고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한 바울의 탁월한 전략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권력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확실한 역사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취자님이 일상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압도적인 거대한 시스템의 벽을 마주하고 있다면요. 이 1세기의 반란군들이 어떻게 현지화 전략을 짜고 전혀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연대해서 돌파구를 찾았는지 그 지혜를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권력이 아무리 압도적이고 강해 보일지라도 결국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유연성과 더 큰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섭리라는 사실을 오늘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영웅적인 승리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 사건이 남아있죠?
네, 바울 일행이 엄청난 성공을 딱 거두고 방금 말씀드린 그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의 내륙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에 아주 기이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일행 중에 가장 젊고 유망했던 마가 요한이 갑자기 짐을 싸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그 익숙한 마리아의 다락방으로 훌쩍 도망쳐버리거든요.
기록은 그가 도망친 이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젊은이를 그토록 겁먹게 한 건 타우루스 산맥에 출몰한다는 그 잔혹한 강도 때였을까요? 아니면 유대인의 안전한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이방인 세계 깊숙한 곳으로 로마 제국을 다 집어삼킬 듯 뻗어나가는 바울의 그 파격적이고 거침없는 야심이 두려웠던 걸까요?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법이죠.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의 문턱에 섰을 때 방문을 닫고 도망치고 싶은 그 본능적인 충동은 과연 진짜 물리적인 위험 때문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당신의 세계가 얼마나 거대하게 변해버릴지 모른다는 그 압도적인 공포 때문입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칩니다.